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간절히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아내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론 이제 저희가 먼저 사랑해야겠죠. 예, 자, 오늘 말씀, 제 주제는 선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선택,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결국은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해도 결국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해요.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한 자매를 원한다고 말을 막 많이 하다가도 몸매가 좋은 자매를 딱 선택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선택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실은 그가 말하는 걸로 실은 판명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막 심판이라는 단어, 행위대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그 명칭을 신약에서조차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목사님, 여태까지 한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어떤 특정 선택을 통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는 열매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이 곧 믿음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거에 따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호박씨를 까서 먹고,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행위로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이 다르구나. 이거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지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실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되짚어보면 우리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은퇴 목사님의 수필집을 어제 이렇게 쭉 읽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익스트림한 어떤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나 나와요. 선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 이야기는 아닌데 친구 목사님이 결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인데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해서 선을 보기 위해서 다방에서 자매를 만나는 거죠. 다방에서 만나죠. 지금은 뭐 스타벅스에서 만날지 모르죠. 다방에서 만났어요. 근데 자매가 앉자마자 이 신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자매님은 7일 밤낮 철야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죠. 뭐 결혼하지 말자는 거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이 있다가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철회하기도 하고 연락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대요. 무서워요. 그런 자매든 형제든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했고요.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맞장구를 쳐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내 마음에 흡족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런 결정들을, 그런 관계들을 맺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위기 상황 가운데, 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사울을 살려줘요. 자,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거예요. 또 살려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는데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줘요. 이 선택 자체가 바로 간증거리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의 선택을 통해 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십 광야예요. 십, 예, 텐인가요? 어감이 안 좋아요. 아주 십 광야예요. 십 광야에 숨어 있어. 그런데 십 광야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죠. 당신이 찾는 그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어요. 현상금이 걸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숨겨졌다가 아주 낭패본 경우가 있었죠.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밀고자가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십광야 사람들이 그곳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 동네에 있다고 이제 고발하러 온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에 당도했어요. 자, 다윗에게는 60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정의 3,000명과, 그렇죠? 이제 다윗의 도망자 600명의 대결이 펼쳐질 판이에요. 십광야에서 이제 한번 이제 싸움이 벌어질 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무리가, 그 600명이라는 그 무리가 어떠했는지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600명, 300의 숫자가 가깝다고 해서 300을 연상하면 안 돼요. 용사들이 아니에요. 300 용사들이 아니에요. 스파르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출신들이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꼭 우리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 얘기를 모였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좀 시간이 지나서 600명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성원이 어때요? Everyone who was in distress, everyone who was in debt, everyone who was bitter in soul. 예, 상처받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무장이나 변변했을까? 3,000명 대 600명이면 5,630. 5대 1이에요. 또 광야예요. 정규군과 이 광야에서 싸운다는 것은 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십 광야 사람들까지 누구 편이에요? 사울 편이에요. 이번에는 다윗이 끝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3,000명을 끌고 왔어요. 득달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도 정찰병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에다 캠프를 치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진쳤더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 밤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보디가드인 그렇죠 아브넬과 같이 천막에 있고요. 뱅글뱅글 돌려서 진을 쳐서 군사들이 진을 쳐서 이제 수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보이나요? 예. 지금 사울이 저기 동그라미에 캠프를 치고 있고요. 이게 치고 있는 거예요. 자, 50 곱하기 50, 2,500명 정도 해서 한 2m 하면 뭐 그냥 제가 계산한 대로 하면 틀릴 수도 있지만 예,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만 들으세요. 반지름이 50m 정도 되는 거고요. 길게 잡으면 한 100m 정도의 원을 그리고 이제 사울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왜 이런 식으로 진을 치고 자고 있을까요? 아, 안전하게 안전 제일이잖아요. 안전 제일. 그렇죠? 예. 저 100m를 군인들을 뚫고 들어오는 거는 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광야예요, 그것도. 예, 닌자들도 못 해요. 닌자는 건물에 막 이렇게 숨어서 옥상에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여긴 광야예요. 몸을 숨길 데도 없어.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얼마나 많은 진을 통과해야 사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울 왕을 철벽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까지 6m뿐이 안 돼요. 100m는 어마어마한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닌 팔기 사람들을 빽빽하고 그 가운데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보다 훨씬 넓죠. 다윗이 그렇게 수경하고 있는 사울한테 간다는 건 실은 맥센스하지 않습니다. 이 어쌔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는 거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왜 이렇게 암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걸까요? 광야에서 이 오합지졸 600명과 사울의 정규군과 싸운다는 것은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거기다가 10사람이 지금 정탐꾼 스파이 노릇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길 수 없어요. 암살은요, 전력적으로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알죠.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줬어요. 자, 그런데 그 모멘텀에서 지금 사울을 잡으러 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서 내가 이번에 가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꼭 죽이고 해 말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뭐 생각할 여지는 많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아비새가 따라간단 말이죠. 아비새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비새가 다윗이 만약에 아비새 우리 같이 가서 물병만 훔쳐갖고 오자 그럼 아비새가 갔을까요? 창하고 물병, 우리의 미션은 물병하고 창 훔치는 거야. 그런 미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사울이 자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뭐 죽이겠다고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참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뚫고 진영 가운데 누워 잠자고 있는 그렇죠 사울에게 가는 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하루 이틀 전쟁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울과 지금 같이 온 군인들이 처음 전쟁 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피크닉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다 잠들게 하셨어요. 사울조차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어요. 예, 지금 막 싸우러 가는데 지금 이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신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얼마나 도망다니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 큐에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같이 있어요.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 똑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같은 on the same page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실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마음이 다른 거고요. 그들의 선택도 다릅니다. 아비새가 누워있는 사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내가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따라왔겠어요? 내 손으로 피를 묻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찬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출을 하세요.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아비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식이 여기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틀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분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변하지 않고 온전한 평강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꼭 일을 해야만 하고 그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죄죠. 지금 아비새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이에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들키면 죽는데 지금 바스락 소리에 누가 깨가지고 소리 지르면 잡혀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이 너무 많아. 그만큼 다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설득하고요. 했던 말을 또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손대선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9절과 11절에 걸쳐서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급이죠. 그리고 이렇게 9절과 11절 이렇게 수미상관 양쪽으로 있는 것을 영어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요. 한국말, 아, 중국말 한문으로 예. 흥분했어요. 수미상관이라 그래요. 이 컨텍스트의 메인 아이디어가 수미상관 구조로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가운데 딱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그 구조예요. 9절에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 1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얘기해요. 근데 10절에 핵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주권자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opportunity가 있지만 withdraw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해결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권자이고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누가 봐도 기회예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취하지 않고요. 기회를 버려버려요.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특정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리는, 포기하는 이런 것을 보고 아, 믿음의 선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는 없지만 원하는 것을 짠! 이루어 주실 때, 그때가 마치 하나님이 가장 크게 확실히 역사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선택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절의 다윗의 고백은요, 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심판자야! 너 알아? 사울은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Either way! 나이가 먹어서 죽거나 사건으로 죽거나. 아, 제가 웃는 이유는 저도 그 예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어느 전쟁에서 어떻게 죽일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그냥 플레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가 삶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임을 증언하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이런 선택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못했어요. 이분이 이 얘기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일본 분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에 해안가를 걸어가는데 금덩이가 있다면, 그렇죠? 금덩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인마이 포켓이죠, 그냥. 인마이 포켓이죠. 전 인마이 포켓이에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다. 이미 하나님에게 황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황금을 돌같이 볼 수 있는,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다. 저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날려버려요. 그것도 두 번이죠. 자, 두 번은 이것도 최상급이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할, 사울만 없으면 돼요. 사울만 없으면 돼. 근데 다윗은 그 기회를 버려버려요.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이고요. 그 안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사로운 선택이 없어요. 쉬웠을까요?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물병 훔치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봐줬잖아요. 창 훔치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멘텀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요. 사울을 또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 필요, 상처, 이해관계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도 타고 상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도 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한나 하니한테 못되게 말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못되게 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조금 이제 분노를 전달해 줬는데 제가 그 분노를 품고 한희를 목욕시키고 있었어요. 한희를 목욕시키고 있었는데 분노가 여기 있죠. 그런데 한나가 제가 아이하고 많이 놀거든요. 비교적 한나가 장난을 쳤어요. 저한테 제 머리에 물을 부었어요. 이 한나 누가 어떻게 아빠가 지금 한이 머리를 막 제가 한나한테 뭐라고 그랬죠. 근데 한나는 그냥 놀자고 그런 거예요. 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어떤 음성이 마음이 있냐면 내가 지금 내 딸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냐? 내가 지금 왜 아이한테 지금 이러고 있지? 아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진짜 생각나는 은혜예요. 그냥 내가 아빠니까 훈육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한나한테 얘기했어요. 한나야, 아빠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빠가 엄마랑 이야기하다 화가 난 게 있었는데 그게 너랑 얘기하다 그렇게 나와서 너한테 못되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고 막 얘기를 했어요. 한나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나한테 말하는 데서도 선택이 있었어요. 제가 한나한테도 제 잘못을 얘기하는 데 선택이 있었다고요. 제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는 선택이 있었어요. 제가 낮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뜻에 합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훈육을 잘해도 훈육으로 아이들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될 때 우리 아내와 저의 머리가 되실 때 실은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선택을 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룸메이트들과 또 친구들과 코워커들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났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아낌없이 쓰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아낌없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잠시 머뭇거리는 내지는 스스로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일치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로 오시기를 선택하셨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돈이 더 많아지나요? 명예가 더 높아지나요? 아니면 권력이 더 많아지나요? 뭐가 많아지나요? 근데 그가 한 모든 선택이 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라 죄인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이상한 선택을 하세요. 너무 무모한 선택이에요. 모두 다 위로 올라가려는 세상이죠. 기회만 있으면 한 방에. 뭐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로또 하잖아요, 로또. 저도 가끔. 예. 모두 다 위로 올라가려는 세상이 다 그래요. 뭐 그런데 크리스찬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그걸 다 사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도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바닥까지 찾아오셨죠. 십자가라는 저주의 자리에까지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부음바 되었어요.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다윗의 오늘 그 선택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부인, 십자가의 선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거든요. 그 뜻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 가운데 비록 우리가 바보 같고 무모한 선택을 하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일하세요. 하나님 뜻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willingly 손해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 willingly 손해보기 원하세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높여주기 원하세요? 그런 선택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take advantage of 하려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천박하다고 놀림받아요.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이 나의 유익에만 있다면 거기서 누가 하나님을 보겠어요? 오늘 다윗의 선택은 다르죠. 예,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사람의 편에서 보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고요. 부인하고도 헤어졌고요. 지금 방랑자 생활이 몇 년입니까? 무모한 거예요. 이 사건 있은 이후로 적국으로 도피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해요. 아, 참 신기한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울을 죽였어요. 그래, 보내. 그래서 한 방에 죽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원하죠. 그냥 한 방에 죽였으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놈을 한 방에 보내는 게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피바다가 흘렀을 거예요. 피바다가. 예.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격렬한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사울이 죽고 나서 세력의 경쟁이 있었지만 아마 엄청난 사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기회를 포기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만한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고요. 아,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의 행위 선택에 따라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다윗 주위에는 찌질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의 쿨하지 않은 선택, 손해보는 선택, 그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들 가운데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죠.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다윗의 용사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멋있죠. 장군들이 호명될 때, 용사들이 호명될 때. 그런데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이런 찌질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의 이해론하고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언제요? 한 개인 한 개인이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선택해 나갈 때 그 은혜가 성령님 우리를 놀랍게 트랜스폼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면서 말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은혜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오빠, 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오빠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이 얘기를 듣진 않겠죠? 예. 선택했는데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신없는 전도사? 저는 공중에 붕 떠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뭐가 좋다고 선택을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일관되게. 저희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몸매가 아니라 뜨거운 하트였대요. 말씀 가운데 뜨거운 하트 그거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았대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아내의 선택을 보고 실은 저희 아내를 선택했어요.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하면서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게 뭐 차도 많이 사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강권해서 음식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야, 너 나를 통해 너희들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근데 교만한 마음도 있는 거죠. 자기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저를 사줬던 청년이었어요. 저희 손아들과. 아, 감동이 없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차 있을 때 다 라이드를 줬거든요. 제가 강권해서 라이드를 줍니다. 나를 통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강권해서 라이드요. 근데 제가 청년부 전도사 때 요 앞에서 라이드 주려고 친구들 모으는데 이 한 자매가 전도사님 저는 걸어갈게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뭔가 택시 타고 가나? 그 자매가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자매의 행동과 결정들을 보고 저는 또한 선택을 했어요.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또 그리고 어떤 선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아름다운 얘기했지만 저희 계속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싸워요. 일주일에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커렉팅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서브밋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가족과 남편, 가족과 부모 사, 아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니까 이 대학에 가, 이 직장을 가져. 이렇게는 해야지. 전혀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평안, 가정의 평안, 관계의 평안, 모든 일이 평안하는 데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많은 상황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이 만남을 어떻게 한번 잘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take advantage 해야지, 여러분 워닝이에요. 워닝, 경고 받으세요. 경고.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과 감정과 내 지식에 앞서기 때문에 나에게 주저함이 있는 게 맞아요. 나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일이 있는 게 실은 어쩌면 당연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최근이에요? 손해본 선택을 한 게 언제가 최근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언제가 최근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잠깐 돌아보면서, 내 선택들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 관계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제가 어떠한 선택들을,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모든 매사에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